세 남자의 경영수다.
아, 네, 안녕하세요. 세 남자의 경영수다 34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심현보입니다.
우성민입니다.
네, 장호영입니다.
네, 오지성입니다.
오랜만에 네 명 다 모였네요.
네.
이런 아. 일이 없었는데.
아, 그리고 우리 이름도 이제 새 남자의 경영수다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왜 내가 계속 새 남자의 경영수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내 남자의.
그냥 경영수다.
그냥 경영수다.
저희 경영수다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이름은 bizusuda.wordpress.com bizusuda bizusuda.wordpress.com입니다. 저희 블로그도 많이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진성님이 출근한 지 일주일 됐나요?
2주 됐습니다.
2주 됐어요? 아, 업종을 바꾸셨는데.
네, 맞습니다. 네,
컨설팅을 하시다가 이제 벤처캐피탈로 바꾸셨는데.
네.
2주의 소감을 말씀해 주시죠.
행복합니다. 예. 행복하고요.
모든 컨설턴트를 한 방에 비스라는.
아, 원래 하고 싶었던 일인데 생각했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아서 마치 컨설팅에 처음 들어왔을 때 행복했듯이 지금도 여전히 행복합니다.
예. 네,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예. 네. 장호영님 한마디 하셔야죠.
저요. 저도 행복했습니다. 저녁이 있는 삶. 네, 에피소드 1을 좀 보시고.
그 퇴근 시간이 좀 빨라졌어요?
네.
아. 좋겠네요.
네. 아니, 퇴근 일은 뭐 이렇게 적어졌다고 얘기하기 힘든데 이제 그런 매니지가 가능한 삶이 또 바뀌었으니까 만족스럽습니다.
그렇군요. 장호영님은 잘 지냈어요?
아, 네. 저도 좀 매니지가 가능한 삶을 살고 있어요.
이 거짓말인 것 같아요.
아, 우리 3주 만인데 아, 저도 뭐 내일이죠. 내일 또 다시 출국을 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뭐 우성민 상무도 한국 경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컨설팅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됐네요. 오늘 이야기하기로 한 거는 총균세라는 책이죠.
네. 네.
아, 워낙 사실 유명한 책이고 그 여기 항상 광고에 서울대 대출 1위 굉장히 특이한 프로모션 포인트로 하여튼 네. 뭐든지 1등을 하면 책은 되긴 되는 것 같아요. 이 책이 아마 입문서적 중에 항상 상위권에 들어가는 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저 카피가 굉장히 호소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서울대 대출 1위 저 카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니 이 책은 좋은 책이긴 합니다만 이 책만 유명하니까 사실 인문서적 중에 이 책만 유일하게 오랜 기간 동안 유명한 굉장히 드문 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총균세라는 책이.
아 근데 저는 네. 서울대 대출이라는 표현은
네.
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왜 서울대 네. 대출이는 제가 읽어야 되는지 저는 서울대 나오지도 않았는데 네. 이게 뭐 어떤 지방에 있는 왜 대학교 대출이 책은 네. 왜 광고 아니라 서울대 대출이가 광고되어야 하는 이런 네. 더러운 사회. 네.
그리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서울대 대출 1위를 한 거는 굉장히 수년 전에 아주 짧은 기간이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항상 1위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 한번 신문을 봤는데, 아니 물론 뭐 서울대를 욕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네.
대출을 보니까 뭐 대부분 책들이
일본 소설 이런 거
일본 소설들 뭐
해리포터 뭐
그런 것들이 이제 5위권 안에 포진한 그걸 이제 비판적인 또 신문 기사도 읽었던 기억이 나고요. 뭐 어쨌든 근데 뭐 재밌는 마케팅 포인트인데 이 마케팅 포인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제레드 다이아몬드라는 분이 제3의 침팬지라는 책을 언제 쓰셨고 그 다음에 총균세 그 다음에 문명의 붕괴 그 다음에 어제까지 세계 이렇게 쓰셨는데 저는 제3의 침팬지를 못 읽어봤고요. 총균세는 한 70%를 제가 읽은 것 같아요. 몇 장은 건너뛰고 읽었고, 그 다음에 문명의 붕괴는 제가 한 30% 읽었고, 어제까지의 세계는 한 반 정도 읽은 것 같고요. 즉 총균세를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총균세를 가장 추천을 드리고, 블로그에 썼듯이 이 책은 제 세계관을 바꾼 것 같아요. 저의 세계관을 바꾼 책이고, 아 지금 우리 인류가 어떤 단계에 와 있는지에 대한 어떤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아서 권유드리는데, 굉장히 두껍죠 책이. 이게 700페이지가 넘는 책인데, 그나마 어제까지 세계나 문명의 붕괴에 비해서는 이건 또 하드커버가 아니어서 그나마 들고 다닐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문명의 붕괴 그 책이나 특히 문명의 붕괴 엄청 두껍거든요. 그거는 거의 베개로 치기에도 두꺼워서 목이 아플 정도로 두꺼운데. 아니 왜 책들 그렇게 만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미국이나 호주에 가보면, 아 네, 문명의 붕괴 마침 책장에 있네요. 예, 네, 엄청 두껍습니다. 저 어떻게 들고 다녀요 저거?
무기처럼 생겼네요 무기.
예, 네, 들고 다니기 어려울 정도로 두껍고. 근데 왜들 저렇게 만드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요즘 계속 제가 책 모아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 문명의 붕괴 이 원서는 페이퍼백은 이거보다도 얇거든요. 총균세보다도 얇고 정말 들고 다닐 수 있게 만드는 게, 저는 그 나라의 어떤 문화의 척도라고 생각해요. 사실 이거 아무도 안 읽는다는 뜻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읽어요? 이거 이렇게 두꺼워갖고. 근데 미국이나 호주 사람들은 원래 진짜 읽는다는 뜻이죠. 읽을 수 있게 모양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그냥 장식용이고 사실은 책장에 꽂아놓고 딱 좋게 만들었던 책을.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잠깐 책 전반적인 얘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저희가 이야기하기로 한 13장 얘기를 하면은, 이 책의 주제는 단 하나의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뭐 맨 앞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저자가 젊은 시절에 1970년대 원래 저자는 조류학자인데, 젊은 시절에 이 조류 연구를 위해서 파푸아뉴기니를 갔는데, 거기서 얄리라는 그 지역의 정치인, 그러니까 이른바 뭐 추장군 비슷한 사람이죠. 그 지역의 정치인을 만나서 산책을 같이 하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얄리가, 아 왜 우리는 당신들과 같이 많은 화물들, 여기서 말하는 화물은 그 이 파푸아뉴기니 사람들이 영어로 카고 화물을 뭐라고, 그 많은 물건들을 화물이라고 부르거든요. 왜냐면 이제 배를 타고 오니까 그런 것들이 뭐 그게 옷이 됐건 총이 됐건 뭐 여러 가지 물건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 어쨌든 그 현재는 화물이라고 부르는데, 왜 당신들과 같은 화물을 우리가 발명하고 생산하지 못했고, 왜 백인들이 그런 화물들을 많이 발명하고 생산해서 당신들은 부강하고 우리는 이렇게 살고, 왜 우리가 당신들한테 지배를 받게 된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 얄리가. 근데 저자가, 아 굉장히 통찰력 있는 질문이다 라고 젊은 시절에 느꼈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약 30년 후에 쓴 게 이 책이고, 굉장히 긴 대답이죠. 짧은 질문에 대한 상당히 긴 대답인데, 왜 뭐 백인이라기보다는 이 사람 표현했다면 유라시아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16세기 전까지만 해도 중국이 가장 부강했으니까, 왜 유라시아인들은 그런 뭐 문명을 만들었고, 왜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사람이나 남북 아메리카에 있는 원주민들, 호주 사람들은 신석기 시대나 뭐 자리아 청동기에 머물렀을까? 왜? 그 질문을 곰곰이 생각을 해서 답을 쓴 게 이 책인데, 물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이제 유전적인 얘기. 백인들이나 또는 이 아시아인들이 더 어떤 이 진보에 대한 의식이 있고 머리가 있었기 때문에 점점점 뭔가 발전시켜서 그렇게 된 거다, 뭐 유전적인 얘기. 이 책에서는 유전적인 얘기를 여러 가지 근거로 부정을 합니다. 굉장히 설득력 있게 부정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기후 이론을 또 예를 들어요. 기후 이론, 추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 보니 문명이 발전했다, 그래서 아프리카가 그런 거다, 그래서 호주가 신석기인 거다, 뭐 이런 얘기 또 부정을 합니다. 여러 가지 근거로. 굉장히 설득력이 큰 걸 부정을 하고. 그럼 대답은 뭐냐? 대답은 몇 가지 우연적인 사건이 상당히 크리티컬하게 작용해서 그렇게 됐다. 그런 설명이거든요. 몇 가지 우연적인 그 이야기가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연적인 몇 가지 이유들. 첫 번째는, 예를 들어서 가축화가 되게 중요했는데, 가축화. 근데 이 포유류가 뭐 예를 들면 포유류가 뭐 만여종 이상이 지구상에 존재를 하는데 인간이 가축으로 다룰 수 있는 이 성질을 가지고 있는 포유류는 약 12개 미만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우연히도 그 포유류들이 대부분 유라시아에 있었다는 거죠. 유라시아에 없었는데 가축화가 된 게 한두 개인데 하나가 남아메리카 야마. 야마인가요? 라마인가요? 라마. 야마, 야마가 아니라 라마죠. 야마는 딴 용어죠. 예.
네. 도는 거죠. 예.
네. 그중 하나 라마. 근데 예를 들면 이 사람 이제 이 재밌는 설명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가축화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 가지 조건. 첫 번째는 우선 너무 커서는 안 되고, 예를 들면 곰은 가축화하기 어렵다. 너무 크고 성질이 포악해서 사람한테 위험하잖아요. 어렵죠. 적당 크게 해야 되고, 두 번째 온순해야 되고. 그래서 예를 들면 말은 가축화가 됐는데 말과 가장 비슷하게 생긴 얼룩말은 가축화를 못했는데 얼룩말은 사람을 깨무는 습관이 있대요. 그래서 가축화가 못했다.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렇게 얼룩말 수만 년 동안 가축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못 만들었다. 세 번째가 사회적 동물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름 안에 위계질서가 있어야 한 사람이 수백 수천 마리를 이렇게 관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안에 질서가 있어야 관리가 된다는 거죠. 소가 사회적 동물이거든요. 소는 몇백 마리를 농장 안에 집어넣으면 며칠 지나면 그 안에 보스가 생기고 나머지 부하들이 생기고 줄을 쫙 씁니다. 그리고 보스는 그 땅 안에 언덕을 만들고 자기가 그 위에 서 있어요. 가면은 소들이 이제 이 얼마나 사회적 동물인지를 알 수 있고, 개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회적 동물이고, 근데 늑대는 가축화를 안 되죠. 왜냐면 포악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그중 하나만 걸려도 가축화가 안 되는데 그 몇 가지 동물들이 대부분 유라시아 지역에 있었다는 점이 그 가축을 이용해서 이 노동력 대신에 쓸 수 있었고, 또 더 중요한 사실은 가축을 옆에 다루다 보면 가축과 인간 간의 상호 같이 지내기 때문에 이 생기는 질병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천연두라든지 홍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추정컨대 소 때문에 생긴 질병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지금도 소를 많이 다루는 사람은 소 때문에 걸릴 수 있는 특수한 질병에 대한 그 주사를 맞거든요. 백신을 맞는데. 근데 그 천연두 홍역이 나중에 이 14세기, 15세기에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을 하고 이 원주민들이 몰살당하는데 그 사람들 이 칼에 죽은 게 아니라 전염병 때문에 다 몰살당했거든요. 근데 그 전염병은 이 가축화가 안 됐기 때문에 남부 아메리카에서는 그래도 그 자기들 면역력이 없었고 그래서 이제 천연두 때문에 몰살당하는 그런,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럽인들이 더러웠기 때문에 아메리카 정부 가능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더러웠고 이런 이 여러 가지 질병들에 대한 면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우연적인 일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대륙의 어떤 모양, 그러니까 유라시아는 남북 이 동서로 펼쳐져 있기 때문에 문명의 전파가 쉽다. 근데 남북 아메리카는 남북으로 이 이어져 있고 특히 아프리카 같은 경우 사하라 사막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뭔가 문명이 전파되려면 기후가 변하니까, 그치. 예를 들어서 농사법도 전파가 안 되고 기후가 달라지니까, 그리고 이동도 어렵고 기후가 달라지니까, 그래서 남북 아메리카는 이 문명이 발전하지 못했다. 뭐 이런 그러니까 우연적인 거지. 대륙의 모양이라는 건 사실 굉장히 우연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쭉 이 책에서는 하고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기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이 책의 제 13장 오늘 저희가 논의를 하고자 하는 이 책의 챕터가 13장이죠. 챕터 제목이 발명은 필요의 어머니인데 뭐 익숙한 느낌이긴 합니다만 곰곰이 읽어보면 좀 이상한 말이죠. 장호영님, 발명은 필요의 어머니인가요?
좀 저희가 알고 있는 거랑 다른.
네, 보통의 경우는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잖아요. 네. 근데 뒤집어 놨죠 이 저자가. 이 주제는 우리끼리도 되게 컨설팅 하면서 예전에 많이 얘기를 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공급이 시장을 이끌어 가는 거냐, 또는 수요가 시장을 이끌어 가는 거냐, 이 얘기 많이 하지 않나요? 그, 특히 통신 얘기할 때, 네. 여러 가지 이런 서비스들이, 그 서비스들 만들 때도 그렇고, 또, 불과 얼마 전에 저희가 스티브 잡스, 바로 지난번 에피소드 때 스티브 잡스 얘기할 때, 스티브의 철학은 뭐죠? 공급 우선주의죠. 그러니까, 예, 이거 만들어주면, 아주 좋은 걸 만들어주면, 사람들이 그걸 깨닫는 거지. 사람들이 어떤 니즈가 있는지를 면밀하게 파악해서 거기에 부합하는 제품을 만드는 거는 답이 아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스티브 잡스가 얘기한 것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뭘 원하는지 모른다. 그거였죠. 저는 이 책 13장을 보면서 이 사람은 근데 비즈니스를 전공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제네드 다이아몬드라는 사람이. 그런데 지난번 에피소드에서 이야기한 그 스티브 잡스는 경영자로서. 근데 두 사람은 통째로 같다는 점이 저는 재밌었고.
놀랍네요.
예. 이 사람은 조류학자고, 진화 생물학자인데, 이 두 사람의 의견이 같다. 그것도 사실 재밌었어요, 저는.
잡스가 안 읽었겠죠?
잡스가 이걸 읽고 그렇게 한 건가요?
98년도, 97년도에 나온 책인데.
읽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사실 스티브 잡스가 다독가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 지난번에 전기를 읽어보니까 뭐 젊은 시절에도 책을 많이 읽었고 집에도 TV가 없고 다독가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몇몇 책에 굉장히 꽂히는 경향이 있는 걸로 그 전기에 나오더라고요. 한 책에 꽂히면은 인도를 가버린다거나. 뭐 이 책을 읽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되게 재밌는 거는 그 두 사람의 통째로 똑같다는 점인데 앞에 좀 재밌는 사례가 나오죠. 이 파이스토스의 원판이라고 그 얘기를 이제 잠깐 얘기를 하면은 1908년에 고고학자들이 그리스 크레타 섬에서 무언가 하나 발견을 하는데 약 16.5cm의 직경 16.5cm 원판을 하나 발견하는데 그 원판에는 어떤 기호들이 새겨져 있는데 고고학자들이 이 원판을 자세히 관찰을 해보니까 이게 새겨진 게 아니라 어떤 도장으로 찍었다는 거죠. 그 진흙으로 원판을 만든 다음에 도장으로 기호들을 찍었다. 그리고 둘레를 이렇게 쭉 둘쳐져가면서 도장으로 찍어놨는데 이 원판이 흥미로운 이유는 첫째, 누군가 도장으로 이걸 찍었다는 거는 그 도장이 다른 이런 원판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그 도장을 필요로 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 그러면 사실상 이 원판은 세계 최초의 인쇄물이라는 거죠. 비록 종이는 아니지만 활판 인쇄죠. 심지어 어떤 도장을 가지고 진흙에다가 찍어서 원판 모양에 찍어서 그걸 구워서 놔뒀다는 점이. 근데 재밌는 거는 이 BC 1700년 경에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 원판에 찍힌 기호들이 지금까지 고고학자들이 그 인근 지역에서 그 이전이나 이후에 어떤 물건에서도 이런 기호를 발견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 기호가 그러면 어떤 문자라고 한다면 문자는 정의상 굉장히 여러 사람이 쓰는 기호인데 도장을 만들어서 찍어서 구울 정도까지 많이 사용된 문자가 왜 이 원판에만 발견이 됐을까? 이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점이고, 두 번째, 일종의 활판 인쇄인데, 그러면 상당한 문명을 갖췄다는 뜻인데, 이 원판의 존재는 기원전 1700년으로 보여진다는 것은 상당히 발전된 문명이 크레타 섬에 존재했다는 점이고, 그 점도 상당히 흥미롭고, 근데 그 점이 이 저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아니고, 포인트는 기원전 1700년에 이미 종이는 아니지만 활판 인쇄 기술이 있었는데, 왜 활판 인쇄 기술이 그러면 그 이후에 계속 발전돼서 쓰여지고, 그럼 크레타나 그리스 섬에서는 널리 인쇄술이 발전한 게 아니라 무려 2-3천년 후에 중국, 그리고 또 1445년에 구텐베르크가 활판 인쇄를 하기 전까지 무려 2-3천년 동안 인류가 이 인쇄 기술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도 뭘 주목해보자, 이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장하는 것은 발명이라는 것은 갑자기 준비되지 않은 어떤 대중에게 아무리 그것이 이 기술적으로 뛰어난 것이라 해도 갑자기 던져주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다른 연관 기술들이 받쳐지지 않은 경우에는 결코 확산되지 않는다. 뭐 그런 점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위대한 발명이라는 것들, 뭐 비행기가 됐건, 그게 뭐 여기서 예를 들고 있는 활판 인쇄가 됐건, 그게 뭐 증기기관이 됐건 축음기가 됐건, 인류를 바꾸는 여러 가지 발명들을 곰곰이 역사를 연구를 해보면 어떤 영웅이 갑자기 어느 순간인가 발명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 세대 수세대에 걸쳐서 축적되어 온 어떤 비슷한 물건들이 개량된 것이지 한 번에 어떤 영웅이 발명한 것은 아니고,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그 발명품이 정말 대중이 널리 쓰여질 용도는 아무도 예측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알고 있는, 예를 들어서 이 끓는 주전자를 보고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에 대한 원리를 갑자기 생각을 해내고 증기기관을 만들어서 불과 몇십 년 동안 증기기관이 확대가 돼서 영국이 산업혁명을 했다. 이게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이 사람 얘기는. 우선 첫째, 이 증기기관의 원리 자체는 수백 년 동안 축적되어 왔고 이미 2-3년 전에는 특허도 출원이 되어 있었다. 영국에서 이런 얘기도 하고, 개량한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두 번째, 증기기관 그 자체가 제임스 와츠는 기관차나 방적기에 쓸 줄 몰랐고 이 사람의 용도는 광산에서 물을 뽑기 위해서 썼다는 거죠. 그리고 또 축음기 얘기도 되게 재밌죠. 축음기도 그 얘기 되게 재밌는 얘기, 저는 재밌게 읽었거든요. 축음기 얘기. 그러니까 에디슨이 축음기를 만들었는데 에디슨이 아, 이 발명품은 10가지 용도에 쓸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에디슨이 이 적어놓은 걸 보면 첫 번째는 유언을 기록할 때 쓰이면 좋을 것 같다. 두 번째, 시각장애인용 책을 만들면 된다. 세 번째, 시간을 말해줄 수 있다. 이걸 틀어놓으면 이 시간을 말해줄 수 있다. 시계처럼 사람이 말로. 네 번째, 철자법 교육에 쓰여질 것 같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는 상업적 가치가 거의 없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고, 뭐 몇 년 동안 팽겨쳐 있다가 다시 이제 이 충기 사업을 자기가 시작할 때는 사무용 구슬기계를 초점에 맞춰서 이 사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주크박스를 개발을 해서 이제 음악적 용도로 쓰려고 하니까 자기가 발명한 이 엄청난 기술력을 들여서 발명한 이게 고작 음악을 듣는 데나 사용한다는 거에 대해서 가슴 아파했다는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지나서 생각해보면 굉장히 재밌죠. 근데 그런 사실들이 곰곰이 생각해보면 또 말은 되는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고, 뭐 자동차도 1905년까지 부자들의 장난감이었는데 대중교통수단으로 만든 거는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만들었다는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재밌는 사례들이, 우리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흥미로운 사례들을 많이 읽을 수가 있었고요. 특히 이 저자의 주장은 그래서 발명이 필요해 어머니다. 그러니까 결코 대중이 이걸 원하니까 그걸 어떤 천재적인 능력으로 또는 대규모 서베이를 통해서 뭔가를 파악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물건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것은 인류 역사상 그런 적도 없고 불가능하다.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얘기가 스티브 잡스 얘기하고 또 통한다는 거죠. 스티브 잡스의 지난 에피소드 이야기 스티브 잡스하고도 통하고. 그래서 그 저는 상당히 그래서 스티브 잡스의 그런 이야 언급을 보면서 충균세 이 챕터가 사실 생각났고 그래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던 것은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특히 이제 뭐 저도 뭐 역할이 신사업입니다만 뭐 신사업 뭐 얘기 뭔가를 만들 때 새로 만들 때 흔히 하는 생각이 사회 출발은 니즈고 사회 출발 고객 니즈고 고객의 니즈를 알아야 된다. 그러지 않나요, 저희? 네, 그리고 그렇죠. 고객의 니즈를 알아서 다각적으로 파악을 한 다음에 가장 적합한 물건을 고객의 지불 용이 수준보다 낮춰서 공급하면 사업은 되는 거다.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생각의 프레임인데 재밌게도 이 책은 그게 아니다. 그럴 수 없다. 인류는 그런 적도 없고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점이 재밌고 스티브 잡스 얘기하고도 또 연결된다는 점이 저는 상당히 흥미로웠고 그렇습니다.
인류가 한 번도 민주적이었던 적이 없다라는 것과 약간 좀 느낌이 드는데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한 번도 민주적이었던 적이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해서 네. 뭐가 생기고 이런 게 네. 아니라 네. 어떤 천재가 그걸 개발을 하면 네. 그 천재의 물론 천재가 개발할 때 의도 자체는 뭐 이렇게 쓰라 저렇게 쓰라까지는 없는데 천재가 뭘 개발하면 그걸 인중이 보고 내가 이렇게 쓰겠다 즉 이렇게 쓰겠다라는 측면에서는 민주적 의사 뭐 민중의 의지가 작용을 하겠지만 뭐 필요 내가 이게 필요해요 난 이게 불편해요 해서 나왔던 어떤 혁신이나 이런 것들은 제한적이다 라는 느낌은 좀 들어요.
그 우성민 상무는 동의하나요? 이 저자의 주제에 대해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이제 제로헤드가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면은 모든 혁신은 그랬다라고 하기에는 저는 좀 아닌 부분들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아까 처음에 그 점토판 얘기하셨잖아요. 인쇄술만 두고 보면 중세시대 때 인쇄술의 발전 중세시대 때 이전까지 서구에서도 인쇄술은 거의 발전하지 않고 그 그냥 우리가 역사적 정서를 볼 때 인쇄술의 핵심적인 발전은 아시아에서 있었잖아요. 근데 중세시대 때 이후에 그 서양에서 인쇄술이 엄청나게 발전하는 이유는 성경을 찍어내면서 발전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볼 때 아 뭔가 우리가 이제 고객 니즈나 이런 거에 말고 뭔가 이제 아까 저 신 실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외부 팩터들이 있다. 약간 우연적 팩터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예. 그리고 뭔가 이렇게 모든 사람이 원하긴 하지만 대표적으로 전기차가 최근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전기차의 이슈가 아니라 예전에 GM인가 포드에서도 전기차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발전되지 못했던 이유는 관련한 스테이크홀더들이 다 막았죠. 특히 이제 석유 메이저들이 이 전기차를 하는 그 자동차 업계를 굉장히 압박을 해가지고 그걸 막았던 이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고객의 니즈 말고 이거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우연적 요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의 그 니즈들 예전에 또 그 인쇄술의 발전을 저해했던 요소는 바꾸어 말하면 성직자들이 니네들이 이런 인쇄술된 성경을 보고 나한테 대들면 안 되니까 보지 말라라는 게 그 이 인쇄술이 발전하지 못했던 이유잖아요. 그러면 인간의 의지인데 일부 집단 엘리트들이나 어떤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관계가 이런 발전을 저해하는 데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이 부분이 좀 직시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크게 공감을 했어요.
예, 저도 뭐 결국 다 운치기 삽니다. 이건 사실 답은 아닌 것 같고 네. 그 이 책에서 얘기하는 또 자가 촉매 작용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쇄들 그 얘기도 성경을 찍을 수 있었던 거는 종이도 있었고 그 다음에 금속 기술도 그때 그 당시에 그만큼 발전했었고 뭐 거푸집 기술도 있었고 여러 가지 최소한 대여섯 가지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활판 인쇄라는 아이디어가 실용화가 됐었다 이 얘기 그 얘기를 포함해서 자가 촉매 작용이라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 마찬가지거든요. 그 스티브 잡스가 만약에 아시아에 있었다면은 다른 시점에 아시아에 있었다면 결코 PC 사업을 못했을 거예요. 그 사람은 실리콘밸리에서 당시 어떤 히피적인 문화, 개인의 어떤 독립성을 주장하는 문화와 이 컴퓨터 기술, 두 가지를 보면서 컴퓨터를 개인화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 스티브 잡스고 그리고
커피가 무슨 문제가 있나 봐요. 화장실을 갖고 있네. 네.
개인화 그 스티브 잡스 자가총매장이요. 그래서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실리콘밸리라는 그 이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네. 가능했는데 그럼 시사점이란 건 뭐냐면 우연적 사건이 작용하는 건 맞는데 그러면 그 우연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안에 자기가 들어가는 게 성공률 높인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뭐 대기업 뭐 예를 들면 SK 플래닛이 아예 실리콘밸리로 옮겨가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그게 가장 확률이 높은 행동이 아닌가. 어떤 이 우연적인 사건들의 이 결합인데 성공한 사업은 그 지역으로 가거나 그 네트워크 안에 들어가는 게 가장 적합한 네트워크 안에 들어가는 게 가장 효율적인 행동이 아닌가. 어떤 이 뭐 논리적이거나 체계적인 사고방식으로 무언가를 만들면 된다. 이게 아니라 우는 많이 작용하는데 그런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관 이 기술이나 환경이 있는 네트워크나 지역으로 가야 된다. 뭘 하기 위해서는 뭐 그런 게 가장 큰 시사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저는
나는 약간 뭐 저도 신사업 프로젝트를 그 좀 해보면 저희가 고객 니즈만 많이 보는 경향들이 좀 많이 있어요. 사실은 레귤레이션이라든지 다른 스테이크홀더들의 어떤 리액션 뭐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고려해야 된다는 게 저는 오히려 더 큰 시사점으로 저는 좀 받아들여졌고, 두 번째 시사점은 이걸 읽으면서 제가 느꼈던 것, 딱 떠올랐던 사례가 페이스북이거든요. 페이스북이 사실 그 창립자가 이걸 이런 사이트를 만들겠다고 만든 사이트가 아닌 거는 다 알고 있어요. 처음에 뭐 영화에는 그런 사이트 만들겠다고 한 것처럼 나왔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창립자 이름이 뭐죠?
마크 주커버그.
네, 마크 주커버그가 다니던 고등학교에 페이스북이라는 그 전통이 있었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섹스를 하기 위해서 얼굴 찍고 전화하면 오는 이런 페이스북이라는 어떤 그 학교, 그 보딩스쿨의 전통이 있었고, 그거를 이어받아서 온라인에서 데이트와 섹스를 이렇게 연계해주는 사이트를 하고자 하다 보니 사람들이 유사 사이트가 많고, 이 사이트에 대한 사용이 약간 그런 음성적인 부분으로 흐르지 않고 사람들이 약간 소셜 네트워크로 흐르다 보니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아 뭐 이걸 뒤집어 보면은 이런 괜찮은 비즈니스 모델이나 유사 비즈니스 모델이 있다라고 하면은 많이 트라이 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고객들한테 맡겨서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게 핵심이지, 아 이거 재보고 저거 재보고 이렇게 하면 고객들이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해가지고 트라이조차 하지 않는 거가 답은 아니다. 오히려 여러 트라이를 통해서 성공 확률을 높이는 게 맞다라는 게 오히려 저는 임플리케이션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책에서 얘기하는 그 영어로 얘기하면 팅커링.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동의하는데 예를 들어서 에디슨이 주크박스를 보면서 기분 나빠 한 사례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팅커링, 그러니까 이 책의 요지가 결국 대중이 어떤 용도로 받아들일지는 미리 알기는 어렵다. 그 얘기는 이걸 만든 사람 입장에서는 만들 때 엄청난 이 애정과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에 다른 용도로 쓰일 수도 있는데, 문제는 다른 용도로 쓰일 때 애초에 처음부터 이 그게 뭐 충기가 됐든 뭐가 됐든 고민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사람이란 게 선뜻 그걸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거거든요. 에디슨은 이 그 당시 굉장히 고 하이 퀄러티 이 제 기술을 사용해서 이걸 만들었는데, 에디슨은 음악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고작 대중 유행가나 트는데 내 기술이 쓰이다니 가슴 아파 했다는 걸 보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만들 때 애정과 그 다음에 만들어진 이후에 생각지도 못했던 용도로 쓰일 수도 있다는 어떤 유연성, 두 가지를 사람이 갖추기가 사실 어렵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애정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냈는데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전개가 되면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거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근데 마크 주커버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 당시 어렸죠. 첫째. 어렸고 페이스북 이펙트라는 책에 이제 굉장히 단계적으로 잘 나와 있는데, 첫째 어렸고 두 번째 당시에는 서버 비용이 비쌌기 때문에 학교 단위로 확장을 시켰죠. 하버드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콜롬비아 대학 학교 단위로 확장시켜서 이 서비스 자체가 처음에는 학교 안만 보였잖아요. 다른 학교 안 보였잖아요. 이름 그대로 페이스북, 온라인 페이스북이었으니까 이름 그대로. 그래서 통제하지 못하는 속도로 이 가입자 수가 늘어나서 서버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서 망했던 그 이전에 SNS 서비스의 운명은 또 피할 수 있었다는 점이 또 있었어요. 학교 단위로 통제를 하고 자기가 원할 때 확장했거든요. 서버가 될 때, 비용이 될 수 있을 때 동부 지역으로 시작해서 또 스탠퍼드 가고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시점, 그러니까 성장을 통제할 수 있었다는 점, 멋있게 이야기하자면. 근데 본인은 의도하지 않은 거, 아는 거죠. 그런 게 하나가 있었고, 또 세 번째는 그 당시에는 이미 디지털 카메라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얼굴이라든지 이런 사진 공유가 가능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온라인 SNS 서비스들이 디지털 이 기술이 디지털 카메라가 확산되지 못했던 상황이 있었던 그 90년대 2000년대 초반의 SNS들은 물론 모든 SNS는 다 데이팅이 주 목적인데 페이스북처럼 얼굴이 안 보여서 이 얼굴이 안 보인다는 큰 장애 요인이 이 사람이 이 마크 주커버그가 할 때도 없었다는 점.
만나보면 남자예요.
네. 아니요, 만나보면 예, 네, 만나보면 아니고. 예. 네. 예, 네, 어쨌든 뭐 예를 들어 그 디지털 카메라 기술, 뭐 페이스북이라는 유형으로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성장 속도를 통제할 수 있어서 비싼 서버 비용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점 등등 우연적인 사업, 자기가 기획한 건 아니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작용을 한 건데, 다시 포인트로 돌아가서 마크 주커버그가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유연하게 이 대중 SNS 서비스로 받아들인 것 같고, 두 번째 또 우연적인 사건 중에 하나는 이 페이스북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 초창기에 막 펀딩을 받기 직전에 넵스터를 개발했지만 벤처 캐피탈한테 배신당해서 쫓겨난 그 사람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그 사람이 초창기에 이 직원으로 합류를 했어요. 그래서 마크 주커버그가 벤처 캐피탈한테 주도권을 뺏기고 쫓겨나지 않도록 많은 도움을 줬어요. 그 사람이. 왜냐하면 자기는 넵스터 개발하고 쫓겨났으니까. 그 사람 넵스터 개발하고 쫓겨난 것도 뭐 그냥 배신이라기보다는 뭐 중간에 이제 회사 운영하는데 운영도 잘 못하고 마약하고 뭐 이러다가 이제 그 도저히 안 되겠다 내부 스티브 잡스 비슷한 케이스인데
숀 파커.
아 예, 맞습니다. 숀 파커가 옆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넵스터의 운명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 어린 나이에 창업을 했지만 벤처 캐피탈한테 돈을 안 뺏겼다는 거. 회사를 안 뺏겼다는 거. 그것도 사실 숀 파커의 이 참여도 사실 우연적인 일이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도 이제 마크 주커버그는 아마 이 구조적으로 주커버그를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그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페이스북은 취업 파커의 이 조언을 받았기 때문에. 네. 오지성님이 이제 벤처 캐피탈이긴 하지만 지금은 어쨌든
악마의 벤처 캐피탈.
그렇죠. 그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용도의 전환에 대한 유연성이 마크 주커버그의 경우에는 이제 어렵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있었지 않을까. 근데 에디슨처럼 이미 이 나이가 좀 들고 자기가 이 하이 퀄리티 테크놀로지로 뭔가 개발했는데 되게 받아들여 하기 어려했다는 거죠. 음악적인 용도로 이거 쓰인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사실 또 많은 시사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첫째는 운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 적합한 네트워크나 공간으로 가는 게 되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팅커링, 그러니까 이런저런 용도가 우연적으로 발견됐을 때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자세도 중요한데, 사실 사람의 본성상 그 두 가지, 그러니까 애정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었는데 또 이게 이 다른 용도 쓰이는 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좀 인식은 하고 있어야 될 것 같다. 사람이 뭐 그런 점이 제가 느낀 시사점이거든요.
근데 심취장님은 그 SK 플래닛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플래닛이 이제 뭐 일부 이제 팀앱 같은 거는 이제 분사해내고,
네.
이제 인큐베이팅이라든지 이런 기능을 위해서 이제 실리콘밸리로 가잖아요. 많은 직원들을 이제 비하인드로 두고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성공 확률이 진짜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개인적으로 어떤 의견이신지 좀 궁금합니다.
한국 회사가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할 수 있냐?
한국 회사 일반 한국 회사 뭐가 어떤 모델을 정하고 가는 건 아니니까 약간 뭐 특이한 모델이긴 하죠. 플래닛이라는 데가 SK텔레콤에 있다가 그중에 이제 어떤 플랫폼 사업을 하는 플래닛이라는 데가 국내 비즈니스들은 뭐 싸이월드라든지 뭐 티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한국에 두고 이제 진짜 인큐베이팅 할 인력들만 실리콘밸리 가서 돈은 SK에서 될 테니 거기서 이제 사업을 해가지고 성공을 해가지고 페이스북 같은 업체가 한번 돼봐라 이렇게 가는 건데 그거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오히려 지금 현재 한국에서 할 때보다
뭐 제 MBA 동기가 그 네. 플래닛에 이제 중책을 맡고 있어서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긴 한데 잘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분이 근데 제 생각에는 네. 그 들었던 생각은 그 모델이 인큐베이션과 사업과 벤처 캐피탈의 단점이 중첩될 가능성이 좀 클 것 같아요. 그 모델이 단점들이 중첩될 가능성.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이 조심 경계해야 될 점이고요.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의 단점, 인큐베이션의 단점, 사업의 단점이 중첩이 되면은 어렵거든요, 사실. 근데 뭐 장점들도 있죠. 그 지역의 장점과 뭐 뭐의 장점 뭐 다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확률이 높은 거는 결국 남이 성공한 모델은 이미 검증된 거잖아요. 근데 벤처캐피탈은 독립적인 모델로서 검증이 됐고 인큐베이션도 뭐 검증이 됐고요. 사업이란 것도 검증이 됐는데 그 세 개 모델이 섞여서 또 한 자본이 다른 지역에 가서 세 개 모델을 섞어서 성공시킨 게 사실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확률적으로 얘기하면 좀 이 단점이 중첩될 확률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네. 뭐 그렇게 깊게 고민한 건 아니지만 네. 그런 생각을 이제 해봤습니다.
네, 저도 되게 비슷한 생각인데 네. 일단 대기업 직원이라는 존재로 사업을 하라는 것 자체가 저는 일단 굉장히 성공 확률 떨어뜨린다고 봅니다. 이걸 사업을 했을 때 자기가 굉장히 큰 부를 획득할 수 있다는 그 모티베이션이 사업의 저는 핵심이라고 보는데
애니멀 스프릿 그렇죠.
예. 실패할 수도 있지만 성공하면 굉장히 큰 부를 획득할 수 있다는 이게 어떤 하나의 이제 핵심적인 모티베이션이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근데 나는 이제 SK라는 큰 대기업 직원으로서 물론 안정적으로 펀딩이 가능하긴 하겠으나 사실 괜찮은 아이디어면 실리콘밸리에서 그냥 그 벤처캐피탈한테 돈을 받을 수도 있을 텐데 그걸 굳이 SK텔레콤이나 SK플래닛의 직원, SK그룹의 직원으로서 펀딩을 받아가지고 잘 돼도 내 돈도 아닌데 그게 사실 현실적으로 제 오히려 그런 친구들한테 그 어떤 실패의 경험이나 혹은 이제 그 사업에 대한 경험을 제공해주고 그 친구들이 나가서 사업에서 성공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약간 그 뭐라고 모의고사 좀 치게 해주는 수준에 우리는 SK라는 그룹은 그런 모의고사를 그 자기 돈으로 시켜주는 그 경험의 장만 제공하고 실제적인 열매는 그 친구들이 나가서 실리콘밸리에서 뭐 알게 된 뭐 그 벤처캐피탈이라든지 이런 인맥으로 자기 사업일 때 진짜 온 힘을 다해서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아까 그 플래닛 얘기 나와서 좀 저는 되게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데 다른 분들은 어떤 의견이신지 궁금했어요.
우리 벤처 캐피탈리스트 오지성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주차, 2주차
제가 벤처 캐피탈 경험을 갖고 말씀드리자면 아 저도 그 플래닛 안에서 사내 벤처로 그 벤처 활동을 하던 친구를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그 상부의 지시로 사업이 접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구조적으로 봤을 때 그 안에서의 벤처는 물론 이제 과실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만 마치 100을 그 100이라는 리턴을 얻었을 때 한 10 정도밖에 못 얻는 구조라서 제가 생각했을 때 사모님 말씀대로 그 모델 안에서 자생적으로 성공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저도 그래서 주의 있게 보려고 하고 네트워킹을 하려고 하는 거는 실리콘밸리에 나갈 플랜인 사람들입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은 부담이 없이 왜냐면 그 사람들은 월급 받고 이제 리턴이 커졌을 경우에 일부를 쉐어하는 거기 때문에 월급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마음껏 경험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 이제 가서 어떤 활동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아이템들을 접하면서 제 생각에는 분명히 뭐 플래닛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좋은 아이템을 잡는 순간 뛰쳐나오지 않을까 그게 네. 계약에 묶여있지 않다면 그러면 저는 이제 그때 그 친구들과의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함께하는 거에 대해서 목표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아는 그 저 한민족은
그렇죠.
그 법정에 묶여 있더라도. 네. 마누라에 뭐 사돈에 8천까지 동원해서 남의 이름으로라도 사업을 했으면 했지 이걸 법적으로 묶여 있다고 안 할 분들은 아니신 걸로 그렇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모티베이션. 네. 그 스티브 잡스가 50이 넘어서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보면 볼수록 모티베이션이 되게 중요하다. 픽사 때인가요? 얘기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보면서 재미있고 싶은 영화를 만들지 돈을 벌려고 영화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토이스토리가 재밌게 나왔지. 중간에 이제 토이스토리가 이 토이스토리의 그 시나리오, 영화 시나리오가 처음에 디즈니가 엄청 관여할 때는 엄청나게 이상한 스토리였는데 다시 틀었죠. 1년을 더 돈을 더 써가면서 그러면서 스티브 잡스가 자기는 동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는 애플 컴퓨터를 만들 때도 내가 갖고 싶은 컴퓨터를 만드는 거랑 팔려고 만드는 거랑 다르다. 근데 저는 그 아까 월급장이 뭐 이런 얘기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그 누군가에게 고정적인 돈을 받는 사람의 행동과 사업을 하는 사람의 행동은 전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뭐 굳이 한민족뿐만 아니라 코카서스 인정도 똑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뭐 맞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할 수 있는 모델이 있고 이 창업 모델이 있는데 이 두 가지의 단점이 겹치면 그거 좀 네. 어렵지 않나 그런 얘기죠. 예.
LG U+에서 그 한창 벤처를 직접 하시겠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뜯어 말렸었는데 굳이 직접 하시겠다고 하시다가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죠 그쪽으로 SNS 관련이나 이런
네, 쪽. 네.
한 분씩 좀 나오셔 가지시잖아요.
예, 문. 예.
그 저는 예 말씀하시죠.
예. 아니 예.
지금 뭐 우리나라 큰 거시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좀 발전하려면. 한국이 약간 벽 지금 경제 성장의 벽에 부딪힌 것은 사람들의 의식이나 무의식이 전부 대기업 모델로 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취업이 이슈라고 하는데 저는 그 문제 정의할 때 우리 흔히 얘기하는 문제 정의할 때 취업이 이슈다는 잘못된 문제 정의라고 생각하고 창업을 가로막는 것들이 이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한국 경제 문제는 취업이 이슈입니다는 잘못된 문제 정의고 젊은이들이 창업을 가로막게 하는 것들을 해소시키지 못하는 게 이슈다 이렇게 보고 그 여러 가지 그 이 사회 특히 문화적인 것들 예를 들어서 어떤 젊은 사람이 대학교 졸업해서 뭘 합니다랑 삼성전자 취업했습니다랑 사회적으로 보는 이것들 굉장히 시각이 다른데 크게 봤을 때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젊은이들이 저는 물론 삼성전자도 좋은 회사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역량과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들은 무언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사회적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일부 하이테크 IT에 대해서는 일부 뭐 그런 게 있습니다만 뭐 IT 산업이 전체 산업이 아니니까 제 생각엔 어떤 사업을 하고 특히 원래 확률적으로 사업이 또 실패 확률이 높다는 것도 인식이 돼야 되고 그리고 실패했을 때 뭐 가족과 친척 다 같이 다시 재기불능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어떤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 제도적인 장치들 그런 것들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좀 경제 발전의 이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뭐 창업자 마인드, 월급자의 마인드 봤을 때 저는 대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생각보다 제한적이고요. 어떻게 보면 대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고 어떤 모델을 만들려면 창업이 좀 더 많아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까지 드네요. 그러니까 얘기가 흘러흘러 이상한 데까지 갔지만 여기서 말한 팅커링도 다 그런 거고요. 팅커링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다 시도를 해보려면 확률이 높으려면 많이 시도를 해야 되는데 많이 시도하게 하려면 창업도 안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에 무슨 뭐 물론 뭔가 그렇죠. 딱 찍어서 잘 될 수 있죠. 삼성전자 아이폰 보더니 아 스마트폰 대세야 옴니아 실패했지만 엄청나게 돈 튀어 갤럭시만 다 좋다고 근데 우리가 스마트폰만 팔아가지고 전 국민이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예.
네.
그런 측면에서 좀 이 오지성님의 이 국가경제 발전을 위한 그 책임이 참 막중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미력하지만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약간 말씀드리면
그런 분께서 빨간 반바지 입고 있네요. 빨간 천바지.
굉장히 얼굴이 동안인데 다리에 털이 너무 많아요. 비대칭이 있어요. 자꾸 눈길이 갑니다.
동안에 동의가 좀 잘 안 돼.
둘이 비교했을 때. 그 아까 이제 말씀하실 때 이제 저는 이제 일부 IT 벤처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런 걸 많이 해결된 것 같아요.
그렇죠. IT 쪽은 그래요.
예, 요새 뭐 IT 벤처 하다가 성적이 뭐 연대되고.
그 요즘에 또 연대부 중 이런 거 없잖아요.
네, 별로 없고. 대부분 다 벤처 캐피탈들이 어지간히 좋은 모델들에서는 뭐 조금 그리디 할지언정 최대한 그 펀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컨선은 많이 해결됐다고 봅니다. 대신에 제가 요새 좀 걱정이 되는 거는 아시아 우리 한민족과 일본의 성장 모델을 보면은 이 일반적으로 뭐 삼성물산을 위시한 이런 뭐 어떤 모델이라고 했죠? 저 미생에 나왔던 그 친구들이 상사 모델.
상사 모델.
상사 모델이라는 게 어디 가서 시장을 개척하고, 그러니까 월급쟁이이지만 대기업 사람들이지만 뭔가 벤처 정신이 있고, 뭐 그러다가 옛날 삼성물산이나 이런 사람들 뭐 한 3, 4년 있으면 다 나와서 사업하고 이랬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대기업 마인드고 대기업 출신이지만 우리나라 전체에 있었던 그 벤처에 대한 마음, 일본 상사가 가졌던 그 역량과 그분들이 또 나와서 사업하면서. 물론 그 사업이 그 우리가 이 오늘 총균세에서 다루는 뭐 시장을 완전 바꾸는 그런 수준의 어떤 혁신을 불러일으키는 사업은 아닐지언정 그래도 그 시장 전반에 사회 전반에 어떤 어떤 벤처에 대한 정신 그리고 이제 어떤 희망 혁신성을 좀 이렇게 계속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끈이었었는데. 최근에 상사 출신들이 어떤 자기가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일부 저희가 아시는 분 중에 그런 거 하시려는 분들도 일부 계시지만 우리가 다 아는 지인 중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악화됐고 오히려 이제 제가 듣기로도 삼성물산 친구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요새는 사업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삼성물산 내부적으로 굉장히 규제가 강화됐대요. 계속 돌리고 그래서 어떤 한 어카운트한테 계속 이렇게 붙어 있어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그 규제가 강화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모든 사람이 다 나와서 IT 벤처를 한다든가 뭐 어제 KBS에 했던 천지 창조에 나오는 신제품 발명가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 그 이 말했던 상사 부분들 우리 그런 부분들이 약화되는 것들이 우리 사회에 많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나.
네. 맞습니다. 그, 저는 이제 그게 어떤 이, 아까 얘기한 애니멀 스피릿? 이게 시대에 따라서 강할 때가 있고 약할 때도 있고 뭐 이런 것 같아요. 근데 60년대, 70년대는 우리들이 굉장히 그, 헝그리 정신이 강했던 시절이었고,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 뭐 취업이라는 대안도 일부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헝그리 정신이 많이 약화된 시대 저희가 살고 있고 그 얘기가 떠오르더라고. 그러니까 네덜란드가 엄청난 강국이었잖아요. 17세기에 네. 그래서 하멜이 제주도까지 왔는데 응? 상사 마인드로 하멜 아저씨가 제주도까지 와서 살다 갔잖아요. 네. 그 상사 마인드로. 근데 어느 순간에 엄청나게 네덜란드가 돈을 벌고 부를 축적하면서 그 사람들의 국력을 잃은 게 한 20, 30년만이더라고요. 역사를 보니까. 그 국력을 잃은 게. 그게 다른 게 아니라 너무나 많은 부가 이 한 국가에 집중이 되다 보니 사람들이 이제 금융업이 발전하기 시작하고 금융업이 발전하기 시작하다 보니 이자생활자가 늘어나고 이자생활자가 늘어나다 보니 당연히 이제 헝그리 정신이 없어지는 네. 시대 그 국가 전체가 그러니까 그런 지적을 하더라고요 역사학자들이. 그래서 근데 저는 그래서 뭐 헝그리 정신이 되게 중요하다 그런 뭐 인위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또 사회적인 흐름 조류 뭐 이런 것도 좀 있고요. 우리가 근데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헝그리 정신, 도전 정신을 좀 가지면 좋지 않을까. 그 개인적으로는 그 네. 그게 거의 유일한 우리가 이 난국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도전 정신, 거의 유일한 대안이지 않을까.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말로 제가 이제 최근에 뭐 아주 최근 아니지만 LG 이노텍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LG 계열의 이렇게 부품 공급하는 업체인데 거기에 납품 업체 사람들이 대부분 다 LG 이노텍 출신입니다. 뭐 잘못 보면은 어떻게 이제 다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옛날 LG 이노텍 계시다가 뭐 어느 정도 부장급 되시면 나가셔서 관련 사업을 하시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그 LG나 삼성에 있는 부품 업체 다니시는 분들 중에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별로 안 계세요. 엄청난 투자가 요구되고 진짜 그야말로 부품업체는 한번 하다가 잘못되면은 삼족이 멸해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셔서 다 부자 되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 건데 최근에 친구들은 그냥 거기 월급쟁이로 다니는 거지. 물론 이제 LG노텍 그 공장 분들이 대부분 다 그 동네 개발되면서 보상금을 많이 받으셔가지고 별로 그런 니즈가 없어 보이기는 하시지만 정말로 그런 정신들 예전에 뭐 있으면 다 저가서 어떻게 하든 나가서 사업할 생각을 하셨었죠. 그 꼭 벤처인이 아니라도. 근데 요새 사업하시려는 분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어찌 됐든 오래 남아서 임원하시다가 은퇴하시든지 아니면 뭐 빨리 나와서 닭집 하실 생각하시는지 그걸 진짜 그 관련 사업을 하시려는 분들이 안 계시니까 이런 역량들이 계속 사회적으로 전이가 되지도 않고.
장호형님 오늘 상당히 조용하네요.
네, 중간에 한 번 또 네, 놓쳐가지고요. 유감대한 상황.
저보다 짧게 갔다 오셨는데 뭐.
제목이 총균세였는데 제 가운데에 조금 이렇게 있었나봐요.
네. 아, 4시 모이니까 참 더 좋네요. 녹음도 잘 되고 저는 다시 8주 예정으로 내일 갑니다.
8주요?
네, 8주 예정으로 내일 가고요. 뭐 좀 아이디어를 짜내야 되겠지만 뭐 저 혼자 하는 것도 방법이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셋이 영문 판으로 한번 해보세요. 거기
아 영어
거기 뭐 왜 저희 뭐 고깃집 아저씨나 해갖고 같이 이런저런 얘기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그러면 이제 CC 해갖고 밑에 그 네. 자막 달아주시는 걸로.
아니 여러분 셋이서 녹음을 하셔도 올리도 아. 방법이 있고요. 8주 동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것도.
저희 네. 저 좋은 마이크 장비가 없어서요. 네.
아 이 마이크 이거 이 제가 호주에서 구한 겁니다. 그 호주
브리스번. 호주가 공산품이 싸지가 않을 텐데 굳이 네. 호주에서 해.
이거 우리나라에서 못 봤는데.
공산당인가요? 공산입니다.
우리나라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애플 공식 스토어가 없잖아요. 서울이 애플 스토어. 네. 그러니까 물론 저 딜러샵들은 있는데 애플 스토어가 없는데 호주 브리스번에 애플 스토어 가니까 여러 가지 재밌는 물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아이폰에 연결해서 녹음할 수 있는 마이크를 제가 충동 구매를 했었습니다. 예.
호주에는 있는데 한국에는 없는 것. 하나 자 퀴즈 냅니다. 헝그리잭이라고 있어요.
아, 그렇지.
그 청취자 여러분들도 호주에 가서 헝그리잭을 보시면 이 웬 버거킹 짝퉁이냐고 하지 마시고 버거킹인데 거기 먼저 등록된 마크가 있어가지고 헝그리잭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버거킹입니다 거기. 예를 뭐.
그렇죠. 헝그리잭 되게 많죠 거기. 되게 많아요.
예, 네, 그게 헝그리잭이 있죠. 아, 물론 짝퉁이 있구나. 호주는 역시 좀 이상한 동네야 그랬는데 그게 버거킹 본사에서 운영하는 이제 직영 매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호주 회사 다녀가지고 많이 봤었는데 네. 아. 제일 재밌는 건 헝그리잭이었다고.
그렇구나.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34번째 에피소드. 저희 블로그도 많이 방문해 주시고요. 비즈수다.wordpress.com 블로그도 많이 방문해 주시고 다음번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저는 심현보였습니다.
우성민이었습니다.
네, 정호영이었습니다.
네, 오지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